매주 이 시간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멤버의 요건 여덟 번째로서 저희가 감사함이란 제목을 가지고 방금 보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살피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렇게 써놓고 우리 항상 뭐 노래도 있죠. 찬양도 있고 항상 기뻐해요 그러는데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고 하지만 그저께 부끄럽게도 아내하고 잠깐 다투었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 참겠어요. 그래서 막 확 해댔어 제가. 아내가 막 울면서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창피하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시죠?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기뻐하시나.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삶은 참 현실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찾아본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 좀 그분의 간증 같이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은요 1909년생이세요. 9년생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뭐 나중에 이분이 몇 세 돌아가셨는지 한번 알아맞히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그 유태계 루마니아인으로서 26세의 기독교로 개종, 루터계 목사로서 유태계 기독교회를 조직하여 활동 중 나치 점령 기간 동안에 투옥되었다. 이후 공산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14년간 감옥 생활을 하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보였다. 그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를 창설하여 아내 사비나와 함께 전 세계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불굴의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 하고 계셨죠. 돌아가셨으니까.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우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국가 루마니아에 침투하여 비밀리에 복음을 증거하다 붙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수차례 기절을 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고문 가운데서도 고문하는 공산당에게 설교하고 복음만을 전했으며 더욱더 심한 고문이 가해지면 기다렸다가 다시 깨어나서는 조금 전에 내가 어디까지 말했죠? 라고 하면서 계속 전했다고 해요. 대단하시죠. 그분의 간증을 좀 읽어드릴게요. 좀 긴데요. 한 5분 될 겁니다. 한 살 때 고아가 된 저는 1차 세계대전 기간에 처절한 빈곤을 겪었기에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어린 나이에 이미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이 세상 어딘가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줄 마음을 지닌 존재가 있기를 바랐고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야 할 의무가 그분에게 있다고 외쳐대곤 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외침은 제가 겪고 있는 번민을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금 루마니아의 한 산간 마을의 늙은 목수는 죽기 전에 유대인을 주님께 인도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루마니아의 12,000개의 마을 중에 우연찮게 바로 그 목수가 사는 마을에 가게 된 저는 그가 건네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12,000개 중에 하필이면 그 마을 가서 그 목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거죠. 그 후 나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안수받은 목사는 아니었지만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기에 여러 번 그들에게 체포되어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소련군 포로들이 루마니아에 끌려왔는데 소련군 포로와의 첫 만남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느냐는 제 질문에 그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저는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 믿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에게 성경의 사실을 설명한 그들은 더욱더 의아해합니다.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협동조합에서 뺏어갈 텐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면 왕들은 다 인민들을 학대하는 나쁜 놈들이니 예수도 반드시 폭군이겠군요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면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을 대항하여 나선 것은 잘한 일이죠. 포도원은 협동조합에 속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공산주의가 인간에게 행한 것은 실로 저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저의 조국 루마니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인 소련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공산당은 정권을 잡은 후 교묘히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타협의 길을 걷지 않는 참된 교회들은 모두 지하로 숨어들어갔습니다. 저는 1948년 2월 29일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납치되어서 여러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고문했습니다. 제 척추에 뼈를 부러뜨렸고 12군데는 칼자국을 냈고 18군데에 화상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나온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3년 후에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잡혀간 후 제 아들 미하이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유랑아가 되었으며 미하이를 불쌍히 여기 몰래 도와주었던 두 자매님들도 잡혀가서 매를 맞아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안쪽에 톱날이 서 있는 족쇄로 채워졌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채찍으로 때리는 고문을 당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냉장고 문을 열기를 무서워하는데 속옷만 입고 냉동실에 끌려갔던 고문의 후유증 때문입니다. 냉동실에 들어간 우리는 얼어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따뜻한 방으로 옮겨졌고 몸이 풀리면 다시 냉동실로 잡아넣는 고문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더 이상의 것들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후레레스크라는 성도는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붉게 달아오른 쇠갈고리와 칼로 고문을 당한 후에 굶은 쥐들을 감방에 넣어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주일 내내 밤낮 없이 선 채로 그 고문받은 이유는 동역하는 성도들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굴복하지 않은 채 그들은 14살 낸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 앞에서 사정없이 채찍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들에게 말을 해야겠다. 난 더 이상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 저는 주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만약 이들이 저를 죽인다면 저는 예수님과 족을 위해 죽겠습니다. 악에 찬 간수들은 소년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감방 벽은 붉은 피로 물들었고 소년은 주님을 찬양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고문과 회유를 통해서 밀고자 되게 하기도 하고 밀고자들의 밀고자가 되도록 제안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고문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고문을 견뎌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합니다. 한 형제가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간수들이 나타나서 고문수를 끌고 가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그 형제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온몸 매무새를 바로하며 그들에게 여러분 제가 아까 어디까지 전했습니까? 라고 물으며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하교회만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저항 세력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을 수는 없음을 알기에 더욱더 철저히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공산주의자들이 후에 감옥에 끌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신들끼리 마저도 증오하는 공산당의 종교는 증오입니다. 그러면 일반 죄수들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면서 그들을 구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구타당할 위험에 있는 공산당과 한편이라는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그들을 막아주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조각의 빵과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약을 이전에 핍박자들이 인자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우린 우리를 채찍질한 간수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빌립보의 간수들처럼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일까? 사도행전 16장 30절 이라고 진정으로 그들이 묻게 되기를 바랐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고문하고 핍박하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기꺼이 처해졌습니다. 우리는 숲속에 모여 때로는 낮에는 때로는 밤에 비밀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는 모두 진지한 믿음을 소유했는데 그들이 지닌 믿음은 커다란 핍박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집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참 별거가 아니죠. 별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어떠세요? 느낌이. 과연 나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죠. 지금 저희들이요. 가만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말씀이 참 저한테 다가왔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는 여러분 제가 가끔 강조하듯이 저한테 뭐 해주세요. 제가 이런 걸 바라는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희들의 기도는 최소한 반은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나 듣는 것을 그런 시간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럼 믿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지금 거의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아까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고문받는 게 뭐가 즐겁겠어요? 막 칼로 지지고, 칼로 막 자르고, 그죠? 척추를 부러뜨리고.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기쁨이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프고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이분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명령을 잘 순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생각.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께부터 오는 지식이죠. 세상 지식이 아니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저든 조금만 힘들면은 불평이 나오고 인생이 힘들어져요. 괴롭죠. 예. 그리고 그렇게 불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서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멕시코에 그 단기 선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10박 10일 동안이었어요. 저희 형제들은 가서 거기에 그 멕시코 목사님이 살다가 버리고 간 집에서 머물렀는데 10박 11일 동안에 그 집은 매트리스도 없고요. 그냥 시멘바닥이에요. 거기 저희들이 매트리스를 깔고 자는데 잘 때마다 바퀴벌레들이 오글오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힘든 게 뭐였냐면은 샤워 물이 찬물밖에 안 나온 거예요. 내가 11월 달인데 멕시코도 꽤 춥더라고요. 엄청 추운데 찬물밖에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 집에서 열흘 동안 찬물밖에 안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불만스럽겠죠. 그때 저희들은 불만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긴 물이 안 나온 동네예요. 물이 나오기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물 트럭이 와가지고 그 지붕에 탱크를 채워주면은 안 녹으면은 샤워가 뭐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왔어요. 한번 와가지고 탱크를 채워주고 물이 나오는데 그 물 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사실 얼마나 추워요. 찬물 가지고 11월 달에. 그래서 그거를 물 조금씩 받아가지고 비누칠하고 그 다음에 허쩍 그러면서 막 깨끗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감사는요, 기뻐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깊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거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현실, 이 환경만 바라보고 표면만 바라보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표면 밑에 있는 깊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범브라터 목사님이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그분은 감사했을까 감사 안 했을까요? 많은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그분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아까 1909년생인데 이렇게 고문받으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은 92세까지 살았더라고요. 92세까지. 물론 오래 산다고만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고분당한다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나중에 루마니아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루마니아 공산당들이 어떤 일을 크리스천들에게 하고 있는가를 만천하에 밝히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알려진 거죠. 저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그 너의 복을 세워보아라라는 그런 찬양도 있지만 네가 받은 화를 세워보아라 그런 찬양은 없죠. 그죠?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이제 좀 있으면 땡스기빙인데 한번 좀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제가 써봤어요. 몇 가지를.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한테 먼저 찾아오셔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하셨나.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유스아이들한테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시키면서 저도 다시 읽으면서 새삼 들었더라고요. 그 하지 말라고 하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엄명 내리셨는데 그 엄명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어겨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제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해서 숨어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쫓아와서 죽이려고. 네, 이놈들. 그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찾아오셨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죄인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먼저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저들에게 사명을 주심. 여러분 사명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거든요. 사명 주신 건 뭐냐면 저희들한테 궁극적인 신뢰를 주신 거예요. 신뢰. 여러분 사명자이신 거 믿습니까? 한 분 한 분? 그죠? 예. 여러분 아멘 아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약한 이유는 뭐냐면 시간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울 때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사명받은 자, 사명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주셨어요. 저희 주위에. 지금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사랑하지 않는 자도 주셨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셨죠.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번째는 교회를 주심.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심. 또 건강을 주심.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만한 것도 어디예요? 이만한 것도 어디예요? 양로병원에 가끔 제가 채플린에서 가보면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저도 가고 싶지 않아. 저마저 우울해져. 제가 채플린에서 참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요. 채플린 교육 거의 마칠 무렵에 제가 아직 초짜인데 초짜 저기 병원 원목인데 저한테 맡겨진 게 뭐였냐면은 의사가 오더니 뭐라냐면은 지금 뭐 환자 이를테면 남자 알베르토라는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인데 수술하다가 죽었다. 그 당신이 가서 가족한테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네. 기쁜 소식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가서 그들한테 당신의 남편이 아빠가 돌아가셨다 수술대 위에서 그죠? 그거 가서 전하라는 거. 여러분 건강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강도요.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섯 번째 수입을 주심. 여러분 수입이 뭐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굶지 않고 뭐 얻어먹었던 내가 벌어서 먹었던 간에 여러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막 굶어가지고 막 가리뼈가 드러나고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먹여주시고 새끼 다 주시고 오히려 배가 나와서 걱정할 정도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곱 번째는 저희 교회에 관한 건데요. 저희 금년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는 세어 보니까 한 16, 17가지 오셨더라고요. 벌써 세 가정만 더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냥 막연하게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필요한 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텔리전스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정도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지금 이미 응답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이미 사역하시면서 워크아웃하고 계시고 그런 거죠. 지금 일곱 가지를 적었는데요. 물론 1번하고 7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저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언제 감사한 것 같아요. 저걸 보니까. 언제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람이 궁극적으로 감사하는 이유는 뭔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내가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도 못 받고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로 느끼면은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시지만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시고 현실 눈에 보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하구나. 그죠?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뭐 뭣도 못하고 내가 지금 위치가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그러면서 우울해지면서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뭐 예수 십자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비참해지고 사람이 비참해지고 힘들어지면요 그 사람은 자기 문제만 자꾸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주님 주신 내 받은 그 파송 명령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점점 그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하고 가치가 있음을 내가 확인하는 것하고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중요한 걸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가치가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잘 자아성취해서 내가 뭐가 되고 뭐 돈도 꽤 벌고 남들 보기에 근사한 일도 하고 존경받을 만한 직장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 자기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그 가치가 좀 하락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것을 내가 같이 하고 누리고 싶은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토요일 날에서 할 수 없이 갔다 왔는데 가니까 요만한 이게 컵인데요. 그 거기 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요, 꽃이 아니고 떡이에요, 떡. 떡인데, 위에 프로스팅을 갖다가 꽃 모양을 만들었어. 정말 꽃 같아. 그리고 밑에 보니까 밑에는 백설기야. 너무 맛도 있고, 너무 멋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같이 가지 못한 아내를 생각하고, 비록 그저께 싸웠지만, 그저께, 예, 그렇지만, 아내가, 야, 못 왔는데, 이거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맛있어 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니까 아직도 못 먹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고. 예뻐서 못 먹겠대요. 예, 저희 그렇게 산답니다. 그죠? 예. 제가 만약에 그런 꽃이 100개 있다 한들, 나 혼자 먹고, 맨날 나 혼자 뭐 하고, 나 잘났고, 혼자서. 그럼 무슨 낙이 있겠어요? 누군가하고 나누니까.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하고. 나누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내가 가치의 확인을 받지만 그 위에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그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걸 다 떨치고 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저희 다 사실 약한 존재예요. 그 인지상정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고 뭐 하더라도요, 계속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은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격려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당신은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얘기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이 용기가 나는 거죠. 18절 말씀 특히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단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는 아빠시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빠께서는 너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누릴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복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첫 번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면요 평안과 건강을 누리게 되죠. 평안과 건강. 골로새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끔 제가 우리 예배 준비하면서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보면 어떻게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깜깜하지? 가만 보면 제가 파워 스위치를 안 꽂은 거예요. 거기에. 이 감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복 주셨어요. 대단한 복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대단한 복을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은 마치 저 프로젝터에 파워 스위치를 안 꽂은 것처럼요, 그 모든 만복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켜지지 않아요. 누려지지가 않아요. 감사할 때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 마음 가운데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특히 이렇게 같이 화목하라는 거죠. 너희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냥 그럴 때만 평강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서 그것이 지혜로서 피차 서로에게 가르치고 권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실은 읽어야지만 저희가 감사를 배우게 돼요. 사랑도요. 저희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 사랑은 다 이기적이고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나 사랑,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게 정말 그들한테 효과가 있는 거지 내 사랑 가지고 하면은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 가지고 지금 16절 말씀에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시편이며 찬송이며 신령한 노래며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편도 읽어보세요.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지은 건데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그냥 편하게만 산 사람입니까?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쫓기고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당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땅 위에서는 사울 왕이 자기가 버티고 있으면서 이미 폐위된 왕인데 뻔히 알면서도 버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게다가 자기 장인인데 남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참 상황이 힘들지만 그것을 보면서 나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요즘 금요일마다 제가 유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만약 생각하기를 잘못 관점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담임 목사가 채신머리 없이 유스를 가르치고 있구나 아이고 나도 빨리 교회 커져서 빨리 내가 그냥 그러면서 유스 전도사가 와서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나도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사실 저 좀 되게 행복하거든요. 아이들을 차세대의 교육을 제가 연구 많이 했으니까 그 아이들을 다루면서 내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것들을 다 거기에 반영하고 얘네가 잘 돼야지 사실 부모들도 행복하고 얘네도 행복하고 세월 금방 가거든요. 지금 꼬마들 같지만 비랑 그 아이스탄 꼬마들 같지만 좀 있으면 걔네들 이제 장가갑니다. 시집갑니다. 근데 걔네들이 커가지고 또 잘 몰라가지고 의도는 좋은데 또 몰라가지고 못 배웠으니까 그런 좋은 아빠 되고 좋은 남편 되는 못 배웠으니까 또 그냥 자기가 그냥 살아온 대로 받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손자들이 또 그런 걸 겪고 이게 지금 몇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이 바보스러움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전 그런 거 지금 끊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과 지혜 가지고 그걸 바꾸고 싶어서 그게 회복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한 12명 정도 유스 애들을 제가 정말 잘 1대1로 거의 소그룹으로 소수청여로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다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관점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신학교 나와가지고 유스 패스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할 수 없이 하는 거, 할 수 없이 담임 목사 못하기 때문에 잠깐 하는 거, 징검다리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은 유스 패스하는 게 괴롭고 비참하다고요. 다른 애들은 다 담임 목사 되는데 나는 바보 같아가지고 내가 유스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올바른 관점 가졌을 때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상황도요 혹시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고 낙심만 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 광야라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렇죠? 네.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하게 될 때 누리는 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평안과 건강입니다. 마음이 편할 때요 건강해져요. 내가 막 힘들어하고 물론 힘들긴 힘든 거지만 그래도 관점 올바로 해서 하지 않고 내가 막 힘들고 막 아이씨 그냥 짜증나고 막 괴롭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 라고만 하면요 몸도 여기저기 아파요. 제가 요즘 상담 심리학 공부하면서 뇌를 공부해보니까 마음이 힘들면요 뇌에서 온갖 나쁜 게 막 나와서 몸이 막 다 힘들어져요. 뭐 내분비가 계통 다 망가지고 뼈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몸이 참 신기해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그 영혼이 다 하나예요.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는 사람은 몸도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게 되면 누리는 복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돼요. 사람들은요 불평장이 안 좋아해요. 그렇죠? 뭐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일반적으로 가능하면은 긍정적이고 가능하면은 역경을 이겨낸 사람을 좋아하지 그냥 맨날 힘들어요, 뭐 어째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가능하면은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찾아서 확인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랑하죠.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할 때만 주신 복을 누려요 우리가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어려운 가운데도 저렇게 감사한 사람 보면 어떨까요? 아빠가 볼 때 더 기특하죠. 그럼 기특한 자식은 어떻게 해요? 기특한 자식은 더 주고 싶어요. 우리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의 비유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죠? 주인이 종들한테 어디 갔다 오면서 다섯 개의 달란트, 두 개의 달란트, 하나 달란트 주고 합니다. 근데 갔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섯 개, 두 개 받은 친구들은 그걸 두 배로 늘려놨어. 근데 하나 받은 친구는 섭섭해가지고, 난 왜 하나밖에 안 줬나, 그러면서 땅에 묻어놓고, 전혀 불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 그냥 무슨 일하는 걸 생각해요. 내가 뭐 돈을 100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200만 원 늘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 입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복도 다 달란트 아닌가. 달란트가 그걸 주신 거니까. 그렇잖아요? 일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복도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것을 다시 늘려서 돌려드리는 큰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주신 복을 잘 누리는 게요. 늘리는 거예요, 그게. 예. 반면에 주인을 굳은 사람을 생각하고 받은 걸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내 힘든 환경이 곧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불신 같은 거죠. 그렇죠? 옛날에 62년도 나온 책인데 Cradles of Eminence라고 해갖고요. 심리학자인데요. 그 Victor and Mildred Grills라는 부부가요. 그들이 약 413명의 위인들이 20세기에 413명의 위인들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나 추적해서 그걸 책으로 냈어요. 근데 보니까요. 413명 중에 392명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가난했거나 부모님이 안 계셨거나 부모한테 맞고 살았거나 아버지가 파쇼였거나 413명 중에 392명이 보니까 이 몇 프로예요? 95%예요. 환경이 좋아서만 좋은 열매 거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거기 18절 말씀 이후에 말씀이 더 있죠. 그래서 아까 오늘 나눴지만 세 가지 복을 그 후에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어떤 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속 내용을, 그 이유를 사실은 조금 설명한 거예요. 저거는 뭐냐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을 사람들을 다니면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어디 있어? 같이 있더라도 우리는 못 느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다 멸시하고 범사에 좋은 것을 주셔도 누리지 못하고 22절 말씀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틈타게 하면은 그게 확 와서 우리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같은 말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단지 저기 보면 원래 뜻은 심장인데 단지 심장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고 뭔가를 사물로 이해하는 것이고 관점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마음을 잘 유지할 때 주 말씀 안에서 주의 지혜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지금 현실이 안 좋은데 내가 힘든데 사람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잘 사장은 모르지만 저기 계신 권사님 원래 보통 차 타고 누가 모시고 와서 여기 발렌시아 와 계셔서 오늘 예배 오시는 건데 어떻게 못 오셨어요. 제가 사정은 모르지만. 그래서 권사님이 자비로 택시인가 우버를 타고 오셨어요. LA에서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관점을 잘못 생각하면 아니 이런 지금 택시비가 얼만데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나.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택시 타고 온 거야.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제가 권사님 표정 보니까 권사님 표정은 들어오실 때 얼굴이 화나시더라고요. 감사하고 저도 막 박수 쳐드렸어요. 와 권사님 오셨다. 관점이 참 중요하죠. 관점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으로요.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막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화살표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기 앉아 계시고 다양한 모습, 다양한 직장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놀라운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그러한 사명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한시도 잊지 마세요.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A man after my heart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누굽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요.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니까요. 그 사람 별 수 없어요. 사무엘 하 11장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거기 1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함께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울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별 창피를 당하면서 다윗은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잘 서 있었어요. 그 심령이. 근데 지금 다 이기고 왕이 돼갖고 왕궁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제는 싸움이 있어도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너네 가서 싸우고 와. 잘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치열한 전장, 배틀필드는 우리의 마음속의 식이에요. 사탄은 조금만 있으면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귀에다가 아주 그냥 나쁜 걸 속삭입니다. 낙심되게 하고 절망되게 하고 하나님 안 보이게 하고 눈앞인 현실만 눈에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다윗이 자기 사명을 내려놓고 그냥 왕궁에 예루살렘에 혼자서 계속 있으니까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윗이고 누구고 예외가 없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녁 때 돼서야 늦잠을 자고 침상에서 일어나가고 어슬렁어슬렁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까 옆집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쓸데없는 걸 보는 거죠. 그죠? 3절 말씀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바세바라는 여인인데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마음의 일은요, 우리들이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운전을 배웠거나 자전거를 타는 걸 배웠으면요, 40년 지나도 이게 딱 몸에 익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50년을 내가 뭘 하고, 뭐 내가 무슨 뭐 장로고, 뭐 내가 뭐 건축위원장이고, 뭐 안수집사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는 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내 사명이 뭔가를 잊어버리면요. 그럼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까? 근데 그러한 다윗도 소용없어요.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슬렁어슬렁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바세바하고 가서 자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 순간 자기는 내가 누군지 완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인지 특히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첫 번째가 뭐냐면 관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생각이 깊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익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평강과 건강과 남의 사랑 더 많이 받고 복을 누리고 더 많이 받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시작 감사가 떨어졌다면 내 사명을 잊었거나 내 정체성을 잊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잊지 말고 다시 그 사명을 되찾고 정체성을 되찾고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가운데 두기도 하시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에게 좋은 또 광야학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저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올바른 영안이 띄어져서 그러한 관점으로 깊은 생각으로 늘 감사할 수 있게끔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써 많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러한 축복 가운데 저희들이 앞으로의 사명을 언제 갈지 모르지만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끔 축복하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배우게끔 하는 그런 축복을 또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